다 함께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목요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독일 온 지 1년 차가 딱 되면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여호수아서는 선을 긋는 책이다.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지리적인 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분깃을 받잖아요. 분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분깃의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선, 물리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선을 걷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은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이미 모세오경에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은 선포되었습니다.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다 진멸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았고요.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진멸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도적질했다가 멸망당한 아간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멸망의 대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멸망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또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혈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을 하나님이 깨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불순종하면 멸망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의 선, 하나님의 백성의 선을 하나님이 어떻게 꺼었습니까? 믿음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 선을 걷는 책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호수아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인 그림은 그렸고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참 중요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마음은 감동이 엄청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세월이 400년이 흘러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시네라는 감동과 기대가 있는데 또 한쪽 마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아쉬움의 이유는 뭡니까?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서서 약속의 땅을 이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냐하면 뭐가 생각나요? 열두 정탐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38년을 빙빙 돌아서,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하루길이에요. 그 하루길을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쉬운 것.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할 땅인데, 이미 들어가서 누리고 있어야 될 땅인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을 빙빙 도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거 하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세월 허송하면 아니 되겠다. 세월 허송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들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놓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8년을 거기서 빙빙 돈 거예요. 1장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리더십이 체인지됩니다. 모세에서 이제 누구로 변화가 됩니까?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의 변화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백성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번에 갑자기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대도 되지만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그 리더십이 너무 확고하고 리더십이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라면 더 불안감이 들겠죠. 불안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된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아직 내 손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환경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좀 보시자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불안합니다. 여호수아도 불안하죠.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동 경기에서 치어리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어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달려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죠.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어리더. 서로 잘한다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장로님 잘하십니다. 대표기도 하고 내려오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격려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모세는 어떻게 소개됐어요? 누구의 종?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영어 성경을 보면 에이드예요. 옆에서 돕는 자예요.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세요. 24장. 24장 29절. 24장 2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끝날 때 이제 110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든지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귀한 중요한 사역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담임 목회 했겠습니까? 교육부 전도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담임 목사님의 에이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종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종자의 역할, 팔로워 역할을 잘할 때 우리 하나님이 리더십의 역할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종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삶을 드리고 배울 때에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의 수종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문 목사님을 돕고 있다. 문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에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의 종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정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취되는 전야예요.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부탁한 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끊임없이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지? 오늘 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 17, 18 여호수아 1장 16, 17, 18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리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탁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 하나님이 동일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모든 것이 회색빛이잖아요. 옳고 그름이 선이 없어졌습니다. 사모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미국에 있는 영화배우인지 가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인데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서 이 옷을 입히는 것은 여자처럼 입혔어요. 그러니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부모가. 그런데 세상은 그걸 너무너무 좋게 글을 쓴 거예요. 아빠가 자유롭게 자식에게 여자의 옷도, 남자에게 여자의 옷도 입힐 수 있는 그런 아빠 얼마나 자유로우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미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인 팀은 불안감이에요. 리더십이 바뀌고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인도했어요. 모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40년을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모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나를 두려워해 줄 수 있을까? 백성이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내게 순종해 줄 수 있을까?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염려와 불안감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세 죽은 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느낌이죠, 그렇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미국의 컨트리 뮤직을 부르는 The Cooper Brothers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Dream Never Dies. 가사가 어떻게 됐죠? Dream Never Dies. Just the Dreamer. 꿈을 꾸는 사람은 죽지만 그 꿈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The Song Never Dies. Just the Singer. 노래 부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 노래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유명한 노래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 바꿔가며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노래는 영원하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리더십은 바뀐다.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뜻은 결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절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장사 지내고 여전히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처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괴로워하고 무기력하게 거기에 있지 말라라는 거,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붙든 그 말씀 자식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는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약속은 그 믿음의 촛대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 두 사람을 어디서부터 보내고 있습니까? 시딤이에요. 여러분 시딤이 뜻이 뭡니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 아니라 혹시 라이온킹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거기 나오는 나무들 같이 사막에 서 있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를 상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숲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모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도 거기서 해요. 거기서 죽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한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또다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바뀌는데 리더십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함께 계시다. 모세는 리더자는 바뀌었는데 모세를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겠다를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컨디셔널 한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던 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의 의미가 뭔지 우리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너 용기를 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용기를 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율법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느슨하게 살아도 돼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용기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을 크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꽉 깨물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켜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헐렁하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켜집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아니거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순간순간 먹지 않으면 받은 은혜 다 흘려버립니다.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몸부림치며 받는데 은혜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건 뭘 기대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뭡니까? 즐거우니라니. 우리는 즐겁게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fantasy예요, fantasy.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길 맞습니다. 행복한 길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눈물 골짜기, 가시 밭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던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내 속에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사단이 나를 그냥 두고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어떻게든 와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 사인이지. 아무 사단의 유혹도 없어. 사단까지 나를 포기해서. 그런 인생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해야지. 사단도 포기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순종해버리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타협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삶.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라 정도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묵상해야 돼?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 그렇죠. 복 있는 사람 할 때 주야로 묵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어떤 자가 되라고?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복을 받아야지 흘려주지요. 복을 못 받는 자가 복을 어떻게 흘려줍니까? 우리 기독교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뭡니까? take and give. 내가 먼저 take를 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 안 찾아도 돼요 집사님, 성경구절은 안 읽을 거니까. 17장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그 당시 그 근동지방의 신들은 마치 신격화 시켜놨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왕의 모습 세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뭐죠?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말이 뭐를 상징하는 건데요? 군대. 이거 말 아니에요. 이거 이 말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 홀스. 그러니까 군대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군대를 강하게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물질에 빠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두 분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걸 안부사님 왜 웃어요? 남자가 웃어야지 그걸 여자가 웃으면 어떡해. 자, 이 세 가지를 노골적으로 깨트린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에요. 그렇죠. 군대를 늘렸어요. 금은 보화 쌓았어요. 여자가 1,000명이에요. 등록된 여자만. 안 등록된 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등록된 여자만 1,000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세 가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깨트렸어요. 그럴 때에 그 결과가 뭡니까?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쪽박 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물려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군사력 물려주고 돈 물려주면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았는데 나라가 딱 반으로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 뭐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레위인을 내 곁에 두고 선지자를 내 곁에 두고 주야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리더십의 모양은 뭡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오라가 아니에요. 유능하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살라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은 뭐예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라. 일반 백성들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말씀을 많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될 수밖에 없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의 모범이 되는 게 지도자의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에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 삶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만 잘 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원하시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게 제일 힘들고요. 이렇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를 꽉 깨물고라도 투쟁적으로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7절과 8절에서 계속 형통하겠다,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목회자를 한번 정의해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예요? 교회가 커야 됩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야 돼요?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돼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목회 성공의 잣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교회 목회자님들이 리타이 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목회자들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사용받다가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박수 쳐줍니까? 다 문전박대 당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좀 알죠. 아틀란타 가서 교회를 구하는데 미국 교회를 찾아갔어요. 큰 교회인데 문이 잠겨서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벨이 있어서 벨을 눌렸더니 제 안에 사무실에 있는 아줌마랑 이게 벨 누르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 왔냐? 나 LA에서 아틀란타로 이사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찾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 빌려준다. 내가 들어가서 교회 한 번만 봐도 되겠느냐? 그럴 필요 있냐? 결국 교회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제가 밖에서 이것만 누르고 통화하다가 이야, 그리고 차에 와서 딱 앉았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 있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도 안 보여줘? 안 빌려주는 건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닫아놓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과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예요. 저는 이사야를 보면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으세요? 저는 목회자여서 그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요구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을 막아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설까 봐.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겼던 사역이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해라. 결코 회개하지 못할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대로 말씀 준비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횡설수설해야 될까요?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전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설교할 때는 앉아있는 사람이 4명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 아내와 아들 둘과 그 다음에 이사야를 따르는 선지자 종 하나. 4명. 전도사님 1명.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 다 시험 듭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못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어렵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어요. 이사야가 백성들 앞에 서면.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역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회개해도 늦었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바벨론이 전쟁에 올 때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마. 애굽에 가서 도움도 요청하지 마. 그냥 망해. 여러분 목회사가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외칩니다. 전쟁도 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목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야지 하나 됩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애굽에도 도움도 요청하지 말고 그냥 전쟁 오면 죽이면 죽고 끌려가면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사역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꿀 먹고 낙타 가죽으로 옷 입고 결국은 참수형 당해서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역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성공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남은 건 많고 뭘 빼야 될지 지금 계산하느라 지금 조금 저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리더십의 첫 번째 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리고성은 둘째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11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거야? 이야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떤 명령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주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아직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도 말씀을 전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준비하라인데 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건널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홍수대야가 돼서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에 어떻게 건널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려면 이거는 건너가게 하실 건데 어떻게 I don't know 근데 he will do it.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선명하게 있는 거죠. 설명은 못해줘요. 그런데 나는 알아. 하나님이 행하실 것. 여러분 이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리더십의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가나안 땅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건너가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 그래서 이미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선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을 코너로 좀 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있습니다. 사흘 후, 3일 길. 성경에서는 3자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흘 길, 3일 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까지 며칠을 가요? 3일을 갑니다. 3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삼촌에게 묶여 살아요.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다시피 도망가요. 그런데 며칠 만에 들켜요? 사흘 만에 들킵니다. 이틀도 아니고 사흘, 나흘도 아니고 5일도 아니에요. 사흘 만에.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애굽 왕을 찾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며칠 길을 가게 하라? 사흘 길을 가게 하라. 하루 길만 가도 충분히 멀리 가는 길인데 사흘 길을 가려면 물을 얼마나 챙겨가야 됩니까? 물 없이 광야에서 사흘을 어떻게 버텨요? 예배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흘만큼 그를 큰 땅이다. 사흘 안에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3.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라는 게 사흘도 사흘이지만 숫자적인, 시간적인, 날짜적인 사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커밋먼트예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흘길 광야를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생명 돌고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죠. 삼촌 피해서 도망오는 일, 생명 걸고 나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 이것, 내가 이게 축복되고 이게 내게 재물을 늘릴 수 있지만 이건 내가 다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살 길이니까, 신앙의 길이 살 길이니까, 세상과 포기하고라도 내가 여기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감동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의 이런 릴레이션십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 하나님과의 그 끈끈함, 하나님 나도 누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신앙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체험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눈이에요. 그렇죠. 눈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7장 27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또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기록해야 돼요? 자식들을 대표하는 장자만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들 중에 자식들 중에 뭐라고요? 장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애굽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이 내렸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뭡니까?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누구의 장자요? 모든 생명의 장자예요.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나눈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뭐예요?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영이 왔을 때 그 집은 pass over, 유월을 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여호수아가 뭘 경험해요? 다 죽어나가는데 애굽 땅에 울음소리가 넘쳐나는데 그때 자기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신앙의 경험 없이 이길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것 경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 누가 걸어갑니까?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누가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걸 경험 못했는데 내 삶 다 드리고 선교지에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 이 체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 흔들릴 때마다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유월절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신앙,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불안감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 안에도 불안감이 있어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인데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신앙 위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 주님이 결국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